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8월 둘째 주에 저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토대로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흥미로운 성경 속 인물은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신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고 특별히 그의 태생을 두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논란을 매우 잘 묘사한 W.A. 크리스웰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성경 속에서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인물만큼 많은 성경 해석가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엄밀한 조사 및 연구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여러 다양한 결론을 도출한 주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크리스웰 박사님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견이나 결론이 매우 분분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을 성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인 성육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름하여 크리스토파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천사 혹은 에녹 또는 샘 또는 노아의 셋 아들 중 한 명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성령님의 과시화된 출현이었다고도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설교에서 이 무수한 의견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드렸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현현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다양한 출처를 통해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한 결과 이제 저는 그가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논란도 많고 또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 오직 세 지점에서만 등장합니다.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가 바로 그들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는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무찔러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천년이 흘러서 다윗 왕이 그의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적기까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110편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멜기세덱은 또다시 천년 동안 성경에서 좌취를 감추었다가 마침내 히브리서 5장 10절과 6장 20절 및 7장 1절에서 28절에 걸쳐서 교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그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요컨대 방금 살펴본 바로 이 세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을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모세 및 야곱 등에 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또한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부족이 그의 존재를 더욱 신비롭게 둘러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신비로울 것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왕이자 살렘의 제사장으로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가나안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큰 충격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해설가 피터 젠틀 박사님은 아브라함 시절의 가나안 백성들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절대자 참 하나님을 예배드렸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지 못했을 뿐이고 기원전 2000년경인 아브라함의 때부터 기원전 12세기 사이에 가나안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버려졌고 대신 우상 숭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또 지난번 설교의 결론으로 저는 멜기세덱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전신이 아닌 그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드렸었고 이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로 잘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귀절이 증거하듯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네, 실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더불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출현이었다는 해석을 반박하는 강력한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부분을 통해 제기됩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주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와 닮았다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성이 없는 오로지 사람으로 그 또한 한 명의 성경 속 역사적 실존 인물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크리스웰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외형만 갖춘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 무엇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또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는 성육신으로 오신 사람이십니다. 또 그는 신성을 지내신 사람이십니다. 즉 그는 신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긴 하실지라도 그 또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한편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 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일 수는 없으며 단지 그는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었던 자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사역의 예표나 모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 시간의 결론을 토대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멜기세덱의 중요성과 우월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멜기세덱이 갖는 중요성, 둘째, 멜기세덱의 우월성, 셋째, 멜기세덱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입니다. 먼저 첫째로 멜기세덱이 갖는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본문 중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즉 이 귀절들은 멜기세덱이 갖는 중요성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 지금까지도 도대체 멜기세덱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멜기세덱은 우리의 궁극적 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유형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특별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멜기세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들과 같은 특성들을 지닌 자로서 그분을 미리 보여준 일종의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이 예표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보면 예표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조짐으로 정의되고, 이는 또 예시 혹은 모형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를 멜기세덱에 적용해보면 멜기세덱의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알리는 예시였다는 말이 됩니다. 좋은 예로 히브리서 저자는 7장 1절과 2절에서 멜기세덱의 호칭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특성들을 예표, 즉 예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호칭으로 네 번이나 명명되었는데 1절에서는 살렘의 왕으로, 2절에서는 의의 왕, 또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즉 이 귀절들은 멜기세덱이 분명히 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왕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여기서 그는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궁극적인 왕이시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가졌던 왕이라는 호칭은 궁극적인 왕이시자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단순히 왕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다고 본문 1절은 증거합니다. 이 점에서 주 예수님도 또 어떠하십니까? 이에 대해 시편 110편 4절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두 귀절들은 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가졌던 제사장 지위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어떤 레위 제사장도 제사장이면서 왕일 수는 없음을 칼같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은 허락되었지만 그들이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자 왕이었는데 궁극적인 제사장이자 왕 되시는 분은 주 예수님뿐이십니다. 이는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아멘. 즉 이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즉 제사장이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귀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자 왕이신 주 예수님의 지위를 예표한 것입니다. 더불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하고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을 의미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 모두를 갖춘 자였습니다. 이 의와 평강이라는 두 특성은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즉 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을 에베소서 2장 14절 전반부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또 이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에 의로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되심을 또 잘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빌립보서 1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의와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궁극적으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두 특성, 즉 의와 평강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는 이 모두를 함께 불러오시기에 이 두 특성은 그의 특성에 관한 묘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이 말씀은 둘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알켄트 휴즈의 말을 인용하면 주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주권자이자 왕이십니다. 그는 의와 화평의 입맞춤을 주관하여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의와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특성들인 왕권과 제사장 주인 및 의로우심과 평강을 예표했었다는 점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멜기세덱의 특이 조건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주의 깊게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저자가 멜기세덱의 특이 조건들로 명확한 모형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이 조건들을 가시화하려 애쓴 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자는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자는 창세기에 실린 내용 중에서 첫째, 멜기세덱의 가문이나 부모와 자손 등 그 계보가 알려지지 않았고 둘째, 그의 시작, 즉 그의 출생 및 그의 마지막, 즉 그의 죽음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켄트 휴즈에 의하면 이러한 멜기세덱의 미스터리한 과거 역사가 그를 그리스도의 자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합당한 유형에 꼭 들어맞게 해줍니다.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는 혈통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레위 제사장들은 아론으로 곧장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제사장 계보를 지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론 혹은 레위 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혈통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론 계열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주 예수님도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유다지파로 거슬러 올라가는 왕의 혈통을 가지셨던 반면에 아론 계열이나 레위지파가 대표하는 제사장의 혈통은 아니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 예수님 또한 계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님의 제사장 지위는 그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토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이어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재임 기간은 제한적이었는데 그들은 최대 30년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먼 제이 키스티 메이커에 따르면 제사장은 성년의 첫 징후가 나타나는 동시에 제사장직을 맡을 수는 있었지만 랍비 전통에 따르면 실제로는 20세가 될 때까지는 취임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한 제사장의 재임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역사 기록상에서 불현듯 나타났다가 또 순식간에 홀연히 사라진 자인데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영혼의 개념을 일깨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켄 휴즈는 멜기세덱이 예표했던 시작도 끝도 없었던 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통해 완벽히 실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3절 후반부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한 이 말씀을 멜기세덱이 처음과 끝을 비롯한 생의 기록이 없다고 하여서 실제로 그가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에 불과했고 이미 언급했듯이 제사장들은 주로 30세에 취임하여서 50세의 퇴임 시기까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귀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이 멜기세덱의 취임 시점 및 퇴임 시점에 대해 의도적으로 싣지 않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주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본체 되시는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이 예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은 창세기에 실린 멜기세덱이 보여주었던 예표들을 완벽하게 성취시켰습니다. 멜기세덱이 왕, 제사장의 평강둔과 관련해 지닌 특이사항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요컨대 멜기세덱의 계보도 없고 시작이나 끝도 없는 이 특이한 자격들이 제사장 혈통이나 제사장직 수행과 관련한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이유로 영원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도출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론계열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한 위상을 지녔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십일조와 관련이 있고 둘째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십일조 문제에 있어서 창세기 14장 20절 후반부와 히브리서 7장 2절 초반부 및 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20절 후반부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절 전반부와 4절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리고 4절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사전적 의미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세금으로 바치는 연간 수입의 일정한 몫으로 특별히 기독교 신자가 교회나 성직자를 지원하고자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 혹은 단순히 10분의 1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해설 성경파는 이 부분을 그가 최고로 좋은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패전 왕들에게서 거둬들인 전리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것들 말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4절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그가 매우 훌륭하고 높은 지위나 위상 혹은 위신을 지닌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그러한 우월한 위상 때문이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물건들 더미 중 최고품들, 즉 전쟁의 노량물 중 제일 좋은 것들을 그에게 바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11조를 바쳤을 경우 드리는 자보다 이 경우에 아브라함이 되는 그 사람보다 드리는 것을 받는 자가 이 경우에는 멜기세덱이 되는데 그 드리는 것을 받는 자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드리는 자, 즉 아브라함이 받는 자의 즉 멜기세덱의 통치하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멜기세덱을 더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인식했고 또 그에게 엎드리며 그에 따라 그에게 11조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수 부대지만 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서 다른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놀라운 용기와 지혜 및 전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에게 그는 실로 지극한 존경과 섬김을 받았고 전세들을 아울러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포함해 유대인들이 그를 조상이라고 지극히 존대한 것입니다. 그는 조상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섬김을 받은 자였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조상이자 하나님의 벗이었던 자로 그야말로 매우 높은 위상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멜기세덱의 더 높은 위상을 인식하며 그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마주하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4절 말씀인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고 적은 이유입니다. 알켄트 휴즈의 말처럼 멜기세덱은 정말이지 상상 초월할 우월성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관해 강력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는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심지어 레위 제사장들도 11조를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멜기세덱의 위상에 도전을 가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논리를 예상한 히브리서 저자는 5절과 6절 전반부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해설 성경판에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자손들이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의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인 11조를 받았습니다 라고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 아들들은 그저 레위 자손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율법을 따라 자기 형제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도 받았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사람들로부터 11조를 취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자체로는 다른 이들보다 우월할 것이 그 어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들과 달랐던 것을 6절 전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는 레위 자손 혹은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에도 들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멜기세덱에게 명한 것이 아님에도 그의 우월한 위상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한 사실을 근거해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더불어 하나님 말씀 그 어디에도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 또한 덧붙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관해 적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살아계신 우월한 제사장을 예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8절도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해설 성경판은 이 귀절을 게다가 여기는 곧 레위 제사장들의 11조는 죽을 사람들이 받은 것이나 저기 곧 멜기세덱의 경우는 영원히 살 것이라 증거된 분께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풀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지위가 레위 제사장 지위보다 우월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유대인 신자들 향해서 9절 및 10절과 같이 흥미롭게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조상이 그 몸 안에 자신 다음에 올 모든 후손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현대 유전학적 발견의 근거에도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닌 것이 모든 미래의 후손들은 그들이 잉태되는 순간에 조상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염색체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해설 성경판에서 이는 직역하면 11조를 받았던 제사장 직분이 맡겨진 레위 지파의 시조인 레위도 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신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즉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미리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대 개념에서 그가 그 조상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11조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한 멜기세덱이 제사장 지위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화가 십일조일관을 갖고 있는 일반적 이해, 즉 십일조를 취하는 자가 그것을 드리는 자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및 가능한 모든 방면으로 이를 설명했다고 알켄 휴즈가 말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저자는 십일조를 통해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한 다음에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인증하는 성경적 축복은 언제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임을 말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려야 함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논란은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이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이 실로 겸손하고 감명 깊게 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원대한 언약을 받은 자였는데 이는 창세기 12장 2절 및 3절 말씀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더불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임 받은 아브라함이 본문에서는 자신을 멜기세덱보다 낮은 자로 나타냈습니다. 정말이지 멜기세덱은 신비할 정도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었습니다. 요컨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또 그에게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레위 제사장 문화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지위는 모든 합리적 성경적 이유로 아브라함보다 우월함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제사장 지위가 레위 제사장 지위보다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여전히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따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한 유형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실체 혹은 실물이 그 사진을 대체하듯이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대체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식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혹은 평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예표적 존재, 즉 뒤에 올 본체의 한 유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는 달리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하고 영원하고 또 참된 멜기세덱식 제사장이시며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식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대부분 알켄트 휴즈에게서 나온 것들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로움의 관점에서 성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뒷받침하고 이어서 29절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흠이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알켄 휴지는 그는 본질이 의로우시고 의로움의 결정체이시며 의로움의 총체적 집합체이시자 의로움의 원천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 예수님은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고린도 전서 1장 30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 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멜기세덱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주 예수님은 의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주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멜기세덱식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그의 의로움이 우리 삶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자 의로운 제사장이십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은 뒤에는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따라옵니다. 이 둘은 언제나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데 즉 먼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절대 그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의로움 다음으로 평강의 관점으로 넘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평강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평강의 근원이시며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경우 이 평강을 줄 수는 없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 뒤에 천사들이 양치기들 앞에 나타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직전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르셨고 이후 부활하신 뒤에는 그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가 평강이시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는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더불어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평강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평강과 그 평강 안에서의 성장과 또 우리의 모든 안녕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듯이 그의 신부인 그의 교회에게 같은 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 그의 피와 살, 즉 그의 희생은 우리의 의로움과 평강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그의 치유의 입맞춤을 불러오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참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강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의와 평강을 모두 불러오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그의 신부 되는 그의 교회에 입맞춤 해주셨고, 즉 그분 안에서 의와 평강이 연합하여 입맞춥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거나 복음을 유대교화하려는 유혹을 받던 유대 신자들에게 영원한 멜기세덱식 왕이자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의와 평강을 명백히 확보했음을 확신시켜 주고자 쓰였는데, 바로 그 주 예수님께서 그들 및 우리들의 삶에서 의와 평강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발휘될 수 있도록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의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었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관련해 창세기가 예시한 점에 완벽하게 부합하시는 분으로, 그는 왕, 제사장, 의로움, 평강이라는 면에서 멜기세덱이 가진 특성들의 유형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십니다. 또 멜기세덱의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었던 특이사항도 아론이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 혈통이 전혀 아니고 제사장 임기 등을 따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아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예표였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이 그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멜기세덱에 미리 십일조를 바쳤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 지위는 레위 제사장 지위보다 우월했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은 모든 다른 각도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지위는 그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위대하시고 참되시며 영원한 멜기세덱식 제사장이시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었던 자로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일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의 한 유형으로 주님의 사역을 예시해 주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멜기세덱식 의로우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도 감사드리며, 이를 알므로 우리의 악함을 누르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멜기세덱식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